오늘 말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은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읽으면서 본문을 읽어가며 두아디라 교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좀 보시면 이제 지난 세 교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교회이고요. 잠시 정리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교리수호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열정적으로 뜨거웠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첫 행위를 회복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이 아니죠. 뭐 뜨거움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저도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듣고 싶은 말씀, 그때는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CD 뭐 테이프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럴 때, 그래서 진짜 서울 강동, 저 천호동 그쪽 강동 하남시 그쪽 제일 끝에 살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인천까지 집회가 있으면 막 2시간 반씩 평일날 지하철 타고 말씀 듣고, 그런 사모함이 저한테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행위를 회복하라, 그것이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서머나교회,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였다. 이 교회는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했죠. 너가 가난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사탄의 권자라. 정말 이 실상은 이라는 이 관점의 변화로 그 본질을 꿰뚫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은밀한 발람의 길, 그 꾀를 따랐던 교회. 좌우에 날성 검을 들고 사탄의 권자에 대적할 줄 알았는데 그 검을 들고 교회 앞에 서신 예수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연결을 해드린 겁니다. 올해 안에는 끝납니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나요. 예, 그렇게.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시면 예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칭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과 같다. 이 발이 심판하는 발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석과 같은 발로 그 시대를 깨뜨렸던 심판주의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앞에 서신 예수님. 이 눈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서서히 보고 계시다. 그 마음,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우리가 혹 사람은 속이고 또 내 자신도 어쩌면 속일지 모를지라도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눈 앞에 서는 교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의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서실까, 그 모양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서실 것인가,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서실 것인가,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보여주실 것인가, 아니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일곱 별을 꽉 붙드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이 나오죠. 우리가 구조를 배웠죠. 저는 이 칭찬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하는 일들, 그 사업이 works라는, 내가 뭐 하는 일들, 사랑, 믿음, 섬김 내가 다 아는데 심지어 그 처음 행위보다 너가 처음 시작했던 섬김보다 나중에 섬김이 더 크다. 내가 처음 보였던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풍성하다. 그렇죠? 내가 처음 가졌던 믿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더 컸다. 아, 얼마나 이 두아디라가 복된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 이렇게 귤 한 박스를 사면 처음에는 실한데 먹으면 먹을수록 작아지고 마지막에 막 썩어 있고 막 그게 이제 세상이죠. 저 뉴저지 와서 제 아내랑 이렇게 오징어포 뭐 어떻게 구하게 됐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부분은 아주 크더라고. 이만한 오징어가 있는데 빼면 뺄수록 나중에는 이게 꼴뚜기인지 오징어인지 손바닥만한 게 안 보이는 데는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인데 아 처음 사랑보다 나중에 사랑이 더 풍성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온 지 뭐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유 허니문 기간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데마다 제가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예,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풍성하고 처음 우리의 그 친한 이 친밀한 교제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이 혼인잔치와 같이 이 값비싼 포도주가 뒤로 갈수록 더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책망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책망의 말씀이 제일 긴 것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주께서 좀 다루고 싶은 말씀이죠. 이 책망의 내용의 핵심은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0절 23절 이게 책망의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성경은 이 이세벨의 죄를 간음, 행음, 또 음행하는 것, 침상에 던지는 것, 침상을 더럽히게 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죄이다.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고 악장 쓴 것이 아니라 어느덧씩 하나씩 용납해서 그 교회로 들어온 이세벨의 죄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간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음행의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 숭배를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결혼,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신부된 예루살렘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결혼으로 끝납니다.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 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한 그 아내의 음행,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마땅히 요결되는 것이 순결함이죠. 순결함. 너가 여자 음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죄의 호심탐탐 죄에 무너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자가 구약의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에 대해서 잘 알려면 열왕기상의 말씀, 그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죠. 그 말씀을 보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상징적인 이름이고 정말 이세벨이 누군지를 알려면 잠언 7장을 봐야 됩니다. 잠언 7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성경에서 가장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인 뭐 그냥 뭐 룻도 있고 뭐 라합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뭐 드보라도 있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제일 성경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인은 잠언 7장에 나오는 여인인데 잠언 7장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음녀. 우리가 이 이세벨이라고 얘기하는 음녀, 그 음녀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음녀는 음탕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된 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잠언 7장을 통해서 음녀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는 그대로, 아, 죄가 이렇구나, 좀 알아가는 시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 이 말씀을 그 죄에 좀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라면 집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기를 늘 소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오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 이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가 용납한 이세벨이다, 주석 같은 발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내게 말씀하신구나, 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게 너가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죠. 뉴저지 초대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두아디라 뭐 할 얘기가 많아요. 뭐 길드도 있었고 상업도시고 뭐 지도도 있고 사진도 다 준비했다가 다 지워버리고 이 추운 날씨에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이 내게 알게 모르게 음녀 이세벨이 용납했던 그 죄 딱 하나, 그 하나를 우리가 회개하고 좀 해결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잠언 7장은 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죽은 자가 허다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유혹과 이 음녀의 죄악으로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이 지내게 되었는지.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시면 잠언서 7장엔 명확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서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음녀에 걸려 넘어진 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영어로는 심플한다는 사람입니다. 나이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플맨이라고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여러분 성경은 죄악 중에 있는 자, 죄인 중에 있는 자,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플한 자였다, 나이브하였다, 지혜가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지혜 없는 자가 되었는가? 잠언서 7장 8절을 보시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음녀의 집 가까운 데로, 그러니까 passing near her hous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가 나이브한 사람이었고 심플한 사람이었는지, 지혜 없는 자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뭐 길이 숄컷이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지나가는 길이었죠. 스스로 죄를 멀리하지 않았음이 어리석음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나왔듯이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 누구도 시험 한번 와보시라, 유혹 한번 와봐라, 내가 마땅히 이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어쩌면 그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두 가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악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지 몰랐고, 두 번째는 그 모퉁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음녀의 존재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녀의 모퉁이 앞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잠언서 7장 9절입니다 보면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두울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쉽게 음란의 죄악에 넘어가는가 생각하면 어두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다, 어두움 가운데 벌근 내낮에 이 부끄러움 없이 음행의 죄를 범하는 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가기 쉽죠. 그런데 잠언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기 보았다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들창과 살창이라는 창문 너머 어리석은 자를 누군가 보고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느 길로 걷고 있는지 이 말씀의 표현은 그 창문 너머 보고 있다 다 그러죠. 요즘에 창문 없는 집 없죠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이 창문을 볼 때마다 창문 너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뭐 내가 뭐 감시받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창이 은혜의 창이에요. 온유한 음성, 하나님의 따스한 격려, 그 축복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는 창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창문을 볼 때마다 창문 너머 그 들창 너머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상황이 좀 이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음녀, 이세벨과 같은 음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잠언서 7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녀가 입은 옷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녀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녀의 발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 음녀는 아주 액티브합니다. 적극적이고 아주 공격적이며 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심플맨, 어리석은 자가 모퉁이로 누가 오나라고 지키고 있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굉장한 언변과 액티브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지런한 발로 마치 발톱을 날카롭게 하고 움츠려 있는 사자는 결코 이 아무 경계 없이 그곳을 지나는 양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딱 붙잡히는 거예요. 죄의 길에 가까이 가는 딱 모양이라도 버리라,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라. 그 현장에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특성이 나오죠.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양심이 고동쳐서 괴로운데 어느새 이 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무뎌져 버리는 거죠. 반복되는 죄악에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섬에서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상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 때도 부끄러웠는데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충직된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교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본문은 나단이 와가지고 그 장황한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이게 당신입니다 말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단이 왔다는 소식만 돼도 가슴이 막 뛰면서 물 잡고 없다 그래 뭐 있다 그래 뭐 그래야 되는 게 이게 기본 이제 살아있는 양심인데 그게 당신입니다 말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입니다 이게 들리는 게 은혜의 순간인데 주님께 딱 열어주는 순간인데 얼마나 무뎌진 겁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지 정말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 가운데 죄가 하나 딱 생각이 한번 계속 적용해 보세요. 아, 제 마음 가운데. 원수들은 이런 정욕에 사로잡고 음란함과 중독된 죄악과 뭐 말 못하게 내면이 무너졌는데도 여러분 교회 사역 열심히 하게 놔둡니다. 봉사 열심히 하게 해요. 뭐 그냥 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놔둡니다. 교사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다 하게끔 놔둬요. 왜냐하면 그게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길이기 때문에 다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인도 딱 뜨겁게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사탄이 탁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다 가짜잖아. 너는 알잖아 그거 가짜인 거. 너 다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그 정죄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록 인도해주고 자기 혼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정죄함을 감당할 수 없도록 내면으로부터 무너지도록 겉은 확 의롭게 만들고 속은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 괴리,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웁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런 뭐 제가 교역자니까 교역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딴 사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뭐 목회자들 중에 이게 이런 죄악들이 뭐 뉴스에도 나고 드러나가지고 다 한 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끝까지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지금 부끄러움 얻는 게 낫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어떡할 것이에요. 그 불꽃 같은 눈과 그 빛나는 주석의 발 앞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서 7장 16절 18절 계속적으로 좀 보면 지금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용납한 그 음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 계피를 뿌렸노라. 아주 되게 후각적이죠.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 여러분 얼마나 시각적으로 애굽에서 온 그 아름다운 무슨 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불을 펴있고 후각적으로 그 계피향과 몰약의 그 향이 코를 찌르기 시작하고 모든 오감을 자극할 만한 그런 조건을 탁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음녀가 얼마나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 심플한 사람, 나이브한 사람을 맞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비즈니스계로 나가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우리가 애들을 대학에 보내고 우리가 이 인터넷에 서핑하기 시작하고 이 드라마를 보고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원수들이 차근차근 일을 준비해 놨습니까? 우리 교회 드라마 작가분들도 계신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에서 여기 목사가 왜 나오지? 아니 이 드라마에서 여기 교회가 왜 배경이 되지? 옛날에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 뭐 교회 행위가 어설펐어요. 내가 보면서 교회들 저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보통 교회랑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하자 희락하자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쾌락이고 쾌락의 끝은 언제나 절망이죠.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영혼이 상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막 죄 짓고 나니까 막 기쁨이 샘솔고 내일부터 더 어떻게 살아야지 막 그런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건 기쁨이 아니라 이건 쾌락이고 쾌락은 자극입니다. 자극이라서 쾌락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큰 자극을 원하면 원할수록 내 몸과 영혼, 정신까지 모든 인생이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쾌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순결함에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함에서 오는 그 말 못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말 못할 기쁨, 그 기쁨을 맛보면 그 순전함에서 오는 그 강 같은 평가, 그 신부의 깨끗함에서 오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성경은 그 기쁨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좀 주게 하는데 잠언서 7장 19절 이 여인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이 음녀는 자신이 남편 있는 여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유부녀이고 그와 동침하는 것은 간음죄이라는 것을 이게 숨기지 않았어요.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실수가 아닌 것이죠. 자동차 사고는 실수입니다. 잠깐 졸고 나오면 그거는 액시던트죠. 여러분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 의지를 다해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알고 선택해서 죄를 걸리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야 전 인격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죄를 범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할 때에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탁 먹을 때 더운 날씨에 막 동물들 이름 짓고 힘들게 탁 들어왔는데 뱀이 주스를 탁 주면서 이걸 마셔라. 얼음이 확 있어서 주스를 딱 마시니까 잘 먹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그거 사실은 선악과였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부지중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여러 대화가 있었지만 의지적으로 선택하여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은 맨정신에 있습니다. 맨정신. 타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막 심취될수록 막 작두 타고 막 북돈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황홀경으로 자꾸 빠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가장 두드러진 이 특징은 명철함이에요. 명철함.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자꾸 막 기도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뭐 어디로 빠질라 그러지 마세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세요. 뭐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맨정신이죠. 맹정신. 그래서 내가 미쳤었나 봐요. 정상이셨습니다. 예. 뭐가 홀렸나 봐. 홀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땐 제가 아니요. 철저히 여러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줄 알고 스스로 결정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였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몰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죄책감이 들어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사실 음녀를 이세벨을 용납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음녀가 이제 기생의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본문에도 잠언서를 다 뒤져봐도 어디에도 이 남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생의 옷을 입었음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젊은이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무서운 것이죠. 잠언서 7장 22절에 보시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어가는 것과 같도다. 이 죄는 그냥 여러분의 뭐 거의 뭐 그냥 사업장 하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그냥 봉사 못하게 하려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금전적으로 좀 손해보게 하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소원함이 있는데 이 desire to have you 완전히 destroys you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내 생명을 값으로 요구할 것이에요. 이 일의 모든 끝에 결산이 있을 것인데 생명을 내놔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이브하지 않도록 이 작은 죄라는 것이 이게 씨드와 같아 씨와 같아가지고 이게 심기는 거예요. 암세포처럼 이게 점점 자라나면 주변에 하게 되고 이 작은 세포 하나가 어디 장기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값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심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실수가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한 날 하필이면 그 눈에 그냥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죄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죄를 방치한 것이죠.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그가 어느 순간 그를 생명을 요구하며 삶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인 잘 준비된 죄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하지 말자, 다시는 빠지지 말자,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라 고통이죠. 여러분,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 잠언서 7장 4절 5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지혜, 이 음녀가 의인화된 죄라면 지혜는 의인화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음녀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그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그 지혜를 더 사랑해서 나의 친족이다, 지혜와 계속 붙어 있을 거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방법. 내가 끊어야지 끊어야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빠져들고 하지 말아야지 또 그냥 반복해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알아갈 때 그 사랑이 모든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바라보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리아처럼, 그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죠. 여러분, 그 죄악의 한 군데는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결코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며 나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다른 종교는 다 구덩이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득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쌓아서 하는 것인데, 복음은 그 구덩이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들러매고 구덩이에 빠져나오신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어.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그려놓으신 그 비전과 소명의 길에 따라 함께 가자.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좀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빠지지 아니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사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은 그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그 순결함과 음녀에 빠지지 않은 죄와 쌓았던 그 굳게 잡은 것을 주님 모실 때까지 굳게 붙들고 주 앞에 서라. 그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 그런 순결한 자에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그 권세 그대로 철장으로 열국을 부수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그 남은 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주 앞에 순결하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정말 다스리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깨뜨리기 시작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위를 순결한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새벽별. 야, 이 새벽별이 뭘까? 야, 그 새벽별, 이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그렇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반짝반짝반짝, 아, 새벽별과 같이 그 별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어두울수록 빛나는 것이 별인데, 이 음란한 세상에 아주 새벽별과 같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 별과 같은 주님의 마음에, 아, 너가 새벽별과 같이, 너 새벽별과 같은 사람, 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일곱 별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다, 꽉 붙드는 사람, 그의 자를 통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실 것이고 철장과 같이 모든 사단의 진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특별히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특별히 뭐 별과 같은 스타가 되지 못해도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별을 내게 주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 죄악에서 이제는 다 벗어나 내주 되신 그리스도를 더 깊게 사랑하고 정말 새벽별과 같이 어두운 세상일수록 더 반짝반짝반짝 빛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시기를, 그런 두아디아 교회의 남은 자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